같이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과 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독일 나치에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참혹한 학살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기념관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에도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당시의 형무소와 또 고문 도구들을 전시하며 일제시대의 참상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설을 만들고 과거의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장소를 만드는 이유는 과거와 같은 고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실수와 오류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고기의 지능 지수는 0.4고 기억력은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수초 전에 물었다가 혼쭐이 났던 미끼라도 또다시 물어서 낚시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과거와 같은 고통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칫 죽음에도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책망하듯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다시 과거의 율법주의로 회귀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받았던 순수한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율법에 초점을 두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강조를 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이 율법과 은혜의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칫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 특별히 율법은 복음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이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약속과 언약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말이지만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절 말씀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본문 15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나오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본문 15절과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언약 또 약속이라는 단어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의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은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고 하는데 에판겔리아라는 뜻은 먼저라는 뜻과 소식이라는 뜻의 두 단어의 합성으로서 먼저 내건 소식, 먼저 전해지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오늘 심부름을 잘하면 내일 장난감 사줄게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유언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즉 옛 유언과 새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은 누구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까? 죽는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유언은 죽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즉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얘들아 저 논밭은 첫째 네게 준다, 이 집은 둘째 너에게 준다, 이 돈은 셋째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이 유언은 불변이고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일반적으로 이 유언이라는 말을 커버넌트, 즉 언약으로 고쳐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언이라는 단어를 쓰든 언약이라는 말을 쓰든 중요한 것은 유언은, 언약은 그 유언을 따라 지키는 자에게만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세운 기업을 그 회사의 똑똑한 청년에게 물려주면서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할 때 회사 안에 있는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만약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그 유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유언이 효력이 있지, 그 유언대로 하지 않을 때는 유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약속과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강조점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더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복이 되는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좋은 많은 약속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 약속들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들이 일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온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의 별보다 많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유효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만약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았다면 약속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휘청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흔들리지 말고 내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확실하고 불변합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약속들이 확증이 되고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권면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 40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산업을 일으키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남자들은 다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좀 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십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합하다라는 말은 섞는다,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왜냐하면 그들이 그 들은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 속에 마치 옷감을 짜듯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옷감은 기본적으로 씨줄과 날줄로 만들어집니다. 씨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줄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 말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의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한다라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히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약속의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삶,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전부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거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실체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풍성한 삶과 또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약속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지 430년 후에 모세가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십계명을 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의 율법인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의 은혜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은 은혜의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약속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떠난 자에게 대한 경고로서 또는 다시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이런 목적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율법도 은혜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평소에는 사랑으로 대하고 아낌없는 헌신을 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밤새도록 간호하고 아무리 새벽이라도 병원에 급히 가야 될 위급한 상황이면 잠을 희생하면서도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도 자녀들이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이면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합니다. 말로 혼내든지 필요하면 때로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평소에는 사랑과 헌신으로 때로는 엄격함으로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물을 주고 원하는 대로 해줄 때는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때로 엄격하게 꾸중하고 회초리를 들면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도 사랑이고 평소에 헌신적으로 돌볼 때도 사랑이고 꾸중하고 때로 회초리를 들어도 사랑입니다. 율법도 은혜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사랑,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적인 신뢰와 사랑,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 목사님이 지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어릴 때 성경에 나오는 약속과 성취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당장 줄 수가 있지만 당장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뭘 달라고 하면 내일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잔 다음 날에 약속대로 줍니다. 일단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울든 말든 당장에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아이가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약속한 대로 반드시 줍니다. 그래야만 약속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달라고 하게 되면 사흘 후에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서 사흘 후에 줍니다. 그 다음에는 간격을 점점 더 늘려가면서 훈련을 해나가면 10년 후에 준다고 해도 그 약속을 진정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신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함으로 약속을 근본적으로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환경적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 목사님이 자녀들을 훈련하듯이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록 이전에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당한 아픔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속과 성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중에는 이미 성취된 것들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약속된 것들이 성취된 사실을 통해 앞으로 성취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매일 살아가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